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매듭짓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없는 그 지도자가 없는 빈 자리를 잘못된 방향의 신앙과 내용으로 채우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오늘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떻게까지 기도했냐 하면 자기 이름이 주님의 언약의 자리에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라는 존재, 그는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서 있든 그분의 목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저녁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저녁 여러분은 어떤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한 또 다른 확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이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했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3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가나안 땅 근처에서 그 목전에서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유독 이 성경에서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왜 그들은 많은 이들 중에서 도드라지는가? 왜 성경에서 그들에게 주목을 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기도 가운데 위로자로 만나는 그 큰 사랑도 좋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을 목마르고 배고픈 가라고 굶주린 나의 존재를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독이 아주 강렬한 시대적 이슈로 잠겨진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 한 칸에 있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저와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큰 일도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아다시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휴대폰이라는 금송아지는 우리의 이 두뇌를 서서히 파괴시켜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지는 가장 큰 아주 심각한 영적 병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공기를 삼키는 듯한 더 큰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공허함, 그 허무함,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어린이 놀이동산, 동물원에 가가지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흥분합니까? 주식이 뛸 때 흥분합니다. 어디에 흥분합니까? 더 짜릿한 거, 더 내가 가지는 어떤 것을 채우는 것에 열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그 올무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는 참 비참한 우리의 자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는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그런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죠. 다니엘과 그리고 모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주님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할 때, 그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솔로몬 성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자리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극복하려는 이들에게 나오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렀죠. 대표적인 찬송의 영광의 이야기는 역대하 여호사밧 왕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가상의 설정이지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일본이, 미국은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쳐들어올 때에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앞뒤 좌우를 봐도 길이 없는 그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 찬송한 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냥 반복되는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현현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존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어린아이 시장의 감정조차도 넘어서는 우리 안에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굳은 살과 같은 완고한 마음들과 그리고 큰 산처럼 서 있는 그 현실의 장벽 앞에 그분의 강력한 임재가, 그분의 영광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영광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적용하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이 받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0절 말씀 눈으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영광 안에 감추어진 생명력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의 존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바위 틈 사이에 등을 돌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신호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살짝 스쳐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한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가득 채워서 시내산에서 내려갔을 때에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모세는 수건을 덮어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영광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를 우리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 모세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절대절명의 시간에 인간이 절대자를 찾았던 종교적 활동으로도 해석할 만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한된 한계를 온전하게 완성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자리에서 언제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펴두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모세는 수건을 썼다라고 출애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수건은 다름이 아니라 제한된 영광이다. 그리고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때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그 임재는 순간적이었고 그리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 오늘 13절 말씀에 표현하면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후에 후손들은 모세가 쓴 수건을 마치 어떤 공식이나 율법화시켜서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제한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는 수건이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진다라고, 아니 벗겨졌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회피하지 않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구리뱀을 보면 나았던 것처럼 그분을 향한 갈망을 해갈 때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세다. 내가 베드로에게 훈련과 교육을 받은 베드로파다. 나는 사울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의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내가 꽤 많이 기도했다. 우리 집은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해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는가? 온전히 바라보아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 계속 복돋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공식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결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일 뿐이죠. 그 안에서는 왜곡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축복들, 그 은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우리의 삶의 존재와 삶의 태도를 좀 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바꾼다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와서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긴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중독과 그리고 범죄의 사슬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이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혹은 보증을 잘못 썼거나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숨이 막혀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아무리 이 금요 기도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병이 낫지도 않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전셋집 하나 벗어나지 못하는 그 처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인 열등감과 그리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지는 특수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여러분, 이 문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라. 다른 어떤 것보다 설교의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매듭지어라는 설교 반복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상으로 경도되어서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들이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예로 당장 이번 달이 마지막 인생의 시간이라 생각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 집과 돈과 자식과 그리고 교회가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이죠.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잃어버린 아주 불쌍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굶주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토요일과 주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와 장소는 너무 많아서 술을 헤아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 속에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참여하는 이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론과 억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의 고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휴가 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상복을 입고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요, 머리 아무것도 안 바르고 구역의 권사님도 저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봉사관에서 50주년 기념관까지 가는 그 길이 회의 때문에 갈 때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짧은 길이 30분이 걸려요. 왜? 인사받고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가면 30분이 걸려요. 여러분, 검정색 이 양복에 크러지에 입고 머리 2대 8짝 넘기고 제가 이제 연차가 높아서 중간 가르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의 존재감을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8년, 9년 이렇게 가니까 사복을 입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내가 목사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크러지가 나를 목사됨을 증거해 주는가? 영락교회 부목사의 자리가 나의 목사됨을 인정해 주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을 금그릇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을 은그릇이라 하지 않고 깨지기 쉽고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 말이 은혜가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분인 거죠. 그것은 인간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너는 크러지 하나 벗어버리고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그냥 무능력한 50대의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서 비명사에도 모르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경제력 없는 비굴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 라는 그 현실의 직면이 결코 환영과 기쁨을 오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충만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도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새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빛의 자리에서 내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배로움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며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 존귀 여겨야 돼. 이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결론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 그리고 우리 안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뚫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에 담긴 존재라면 그 질그릇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보배는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살아있는 생명과 나의 존재를 타인을 위한 죽음의 길로 선택한다. 왜? 그곳에서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며 찬양하며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 모세도 그리고 다니엘도 그리고 이사야도 그 어떤 구약의 인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의 수건을 벗겨냈던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으므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